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누가복음을 보다가 우리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엠마오 제자들하고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쵸? 고난 주간이고 4월 4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구약을 들어서 설명하셨다는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한 뭐한 문장, 한 구절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간이 전체 누가복음 차원에서는 18번째고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말씀으로는 5번째인데요. 우선 내용 써놓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세히. 신명기, 그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을 구절은요,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다 중요하지만요, 모세의 글을 덮는 책이에요. 그쵸?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한 책이 뭐 지금 여기 성경상은 창세기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여시고 이문 닫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성경들이 모세오경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록된 것이다라고 봐도 뭐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진다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 부분을 한번 정해놓지 않으면 성경에서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읽고 그리고 그냥 읽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오늘 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5번째 신명기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봤을까?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있을 것이고 신명기를 통해서 특별한 큰 상징도 없고 특별한 큰 무슨 예표도 없고 그런 책에서 예수님은 신명기를 모세의 글 그냥 야 모세의 글에서 뭐 A, B, C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능통하셨고 성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성경에서 한 줄로 표현, 자세히 설명하시잖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그 내용을 진지하게 제자들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생선을 잡수신 그 이후에 허기를 좀 달랜 다음에 그 부분을 쭉 본을 내서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집중적으로 편안하게 전체를 쭉 꿰서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뭐 더듬더듬 막 겨우겨우 더듬어가면서 그렇게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그것을 그 본문들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때 봤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이라고 말했을 때 창세기의 무언 무엇이 성경 전체가 본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징이랄지 메시아 예표랄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민수기는 거의 38년 반 정도의 어떤 기간의 기록이라고 말을 한다면 신명기는 뭐 우리 그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편은 모아평지고 저 편은 가나안인 거예요. 강 하나 사이로 그 모아평지에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기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34장 정도 내용이 되지만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기록이고 모세의 큰 설교, 모세가 큰 설교를 크게 한세번 정도 하는데요. 세번 정도의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다. 그래서 한 4장까지는요, 그동안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저러 하지 않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선 18장 15절 한번 읽고 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실은 제사장,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는 항상 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이해를 해서 보기 때문에 쉬운 이해가 되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말을 할 때 성경에서 대부분 다 왕적인 분으로 많이 말을 했어요. 그는 왕적이면서 사실은 제사장적인 부분으로 성경이 메시아의 어떤 그림들을 많이 그려가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예시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조금 왕과 선지자는 사실상 백성들 앞에 드러나 있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 학교 이런 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임해서 자기 직장과 자기 직업과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있었지만 많은 선지자는 사실상 백성들을 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속에. 그렇잖아요. 이들이 뭐 예를 들면 왕궁에서 별세를 꾸며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세례원만 보더라도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은 기름을 정확하게 부어서 세우는 예식이 있잖아요. 제사장 또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확연하죠. 근데 선지자는 사실상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임해서 그들을 부르는 거죠. 그들을 불렀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관공서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 나 불렀습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들이 그냥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했다는 그런 차원도 사실은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역할과 동등한 부분을 했다는 것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왕과 제사장은 그래도 기름 붓는 것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지만 선지자는 잘 찾아볼 수는 없어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표현들이 기름 부음 받은 누구누구를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아 선지자를 이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기름을 붓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세 가지 직분들이 계속 기름 부음 받는 대표적인 어떤 직무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이 직무를 행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기 때문에 이 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직분을 감당,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신명기 18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가 한 명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는 사실은 일체적으로 모세를 의미해요. 모세.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직분으로 해서 어떤 삼중직 그러는데요. 삼중직.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어요. 삼중직. 그렇죠? 그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삼중직을 감당한 인물이 누구 있냐? 라고 물을 때 모세, 다윗 두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다윗은 메시아의 어떤 가장 그 계시가 절정에 다다른 그 인물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야 돼.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결 상관관계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의 1장을 좀 보면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더듬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몇 구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 보니까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룻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지금 적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누가?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은 모세가 받은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대 하면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한 땅, 모압 땅에서 시내산 그 시날 평야와 그다음에 모압 광야 평야 두 군데가 등장을 해. 한쪽에서는 율법을 받았고, 그렇죠? 두 번째에서는 거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또 다른 말씀을 봤는데 신명계라고 말하죠. 우리가 한번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신명계 한문으로 적으면 신명기 뭐 이렇습니다. 이 명자는 뭐 우리가 뭐 생명할 때 쓰잖아요. 우리가 뭐 목숨명 뭐 명령하다. 그러니까 뭐 목숨명 명령할 명 뭐 이렇게 내용들을 봐요. 이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 많은 뭐 뜻이 있지만 거듭하다, 뭐 거듭할신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 뜻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게 되면 그런 뜻이 나와요. 거듭하다, 명령을 거듭하다, 뭡니까? 반복하다, 명령을 반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무슨 반복입니까? 이미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왜? 이 언약을 받았던 1세대가 불신앙 때문에, 그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그 10명의 불신앙 말을 듣고 한 그 불신앙 때문에 언약을 처음 받은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때 어린 나이에 있던 그 2세대가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뭐 우리 조회랄지 뭐 아루랄지 지금 한 살, 두 살? 나이는 두 살인가요? 그 아이들이 40년 되면요 42이에요. 생각해보세요. 42이면 아직 수학원에서도 40이 안 됐어요. 40은 그냥 초반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부모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광야를 이동하면서 수 없는 그 세워진 그 성경에 대한 스승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었겠지만 광야에 들었겠지만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 거듭 반복해서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받은 언약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 반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신신당부라고 말씀드렸죠. 신신 이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신당부가 뭐냐면 한번 말하고 거듭 말하는 거잖아요. 야 너 군대 가거든 무조건 그냥 중간에 서야 돼. 앞에 서면 무조건 눈에 띈다. 그러면 무조건 시범 케이스야. 1,000명 잡으려고 1명 잡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은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러면 999명이 다 잡히거든요. 뒤에 서면요, 항상, 야, 뒤에 항상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신당부.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집간 딸한테, 야, 무조건 가가지고 남편은 그 힘들겠지만 밥은 해줘라, 야. 예를 들면. 신신당부하자, 신신당부. 그리고 딱 하는 시집가는 며느리에게, 딸에게 뭐 그, 뭡니까, 그거 이렇게 뭐, 옛날에는 바늘, 뭐 이렇게 골무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예,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항상 반한테 골무를 하고 해야 되고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쨌든 어쨌든 신신당부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백성들 남아있는 그 200만에 가까운 인구 1세대가 다 죽고 40년 만에 싹 죽은 거야. 남들이 편하게 죽은 게 아니라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게 죽은 거야. 그렇게 죽고 2세대들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차원에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까지가 사실은 모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광야를 가면서 왜 광야를 지나왔냐? 가나안을 가게 하려고 광야를 왔잖아요. 광야 전에는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38년 반 동안 38년 7, 8개월 동안 쭉 길을 왔고 나머지 한 3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여러 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언약은 계속, 복음은 계속 전달되는 거구나 생각도 들고. 요즘 성교사님들 많이 우리가 대하잖아요. 많이 대하면서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희노애락, 또 그들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성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 뭐 친구가 다 성교사기 때문에 뭐 그걸 이렇게 알잖아.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떤 데 관심이 많고 어떤 거에 힘들어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아 많이 섬겨야 되겠다 생각들을 하면서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예를 들면 사실은 나가 해외에 가서 아이들을 돕는다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애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애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해외로 미국으로 막 공부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현금 가지고 네 아들, 네 딸 미국 보낸 거 아니냐고 말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아 그런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를 가면서 40년 동안을 수없이 죽는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언약을 선포하고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 예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또 강조했을까? 아무리 책들을 봐도 기록한 내용 그런 관점의 책은 없어요. 책은 없고 그냥 신명기가 뭔지를 말하고 있지. 지금 내용들은 모압 평지에서 되어지고 있는 말이다. 18장 15절 넘어옵니다. 18장 15절 넘어오면 지금 선지자 한 명이 올 것임을 그렇죠? 선지자 한 명.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그 씨는 이삭을 의미하지만 이삭을 넘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한다는 것을 성경의 어떤 증명들을 통해 성경의 신약의 증언들을 통해서 구약의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고 신명기가요. 신명기 내용이 신약에서 한 80번 쓰여져요. 80번. 27권 책 중에서 17권에 등장하고 있고요. 17권의 책에서 80여 회가 신명기 말씀이 쓰여진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한 30, 40개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 이 구절이 부분적이지만 그걸 인용했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 나가시죠? 광야를 나가세요. 이것도 의미가 커요. 세례관이 어디 있었죠? 광야에 있었어요. 왜 광야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할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따지고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작되어졌고 광야에서 진행 중이고 광야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왜 광야를 자꾸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했던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 인용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미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한번 말씀을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예, 마태복음 유지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너무 잘하는 내용들이지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장면입니다. 4장 4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을 때는 무조건 구약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인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깊죠. 그렇죠? 또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또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세 구절을 인용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천국 복음을 드디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까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본인이 신명기 다 넘어갑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성경에서 예표했던 그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 하나라고 말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에 속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 바둑 주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최고야. 그 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바둑하는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바둑을 잘 드는 뭐 좋은 연유랄지 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식 모두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 사람을 콕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많은 씨들을 말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봄철에 풀이 나오는 것처럼 뭔지 모르겠어. 풀이 조금씩 나와요. 3월 초순에 보니까 싹이 나오고 예를 들면 3월 중순과 하순에 보니까 조금 떡잎이 나와서 조금 뭔지 구별이 가고 아 이게 부추인지 예를 들면 무슨 뭐 뭡니까? 뭐 그런 뭐이 구별 판지 구별이 가는 거예요. 한 5월 되니까 이게 뭔지 완연하게 아는 거죠. 봄에 좀 꽃이 많이 핍니다. 뭐가 벚꽃인지 뭐가 그 매화인지 전잘 구별을 잘 못해요. 아, 이게 벚꽃 폈네? 그러니까 벚꽃 아니에요. 아, 이거 매화네? 벚꽃이에요?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구약의 예언들도 풀이 싹이 나는 것처럼 그런 거지만,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되고 있고 선명하고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했던 이 선지자 한 명이 올 것이다. 신명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설명했다면 이 부분을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상관없는 걸 받겠습니까? 본인과 상관 있는 걸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우선은 선지자는 모세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아, 선지자는 모세를 의미하는구나.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모세와 다윗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세가 사실은 그한 선지자가 세울 건,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선지자가 누구냐?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는 거야.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돌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면 그, 뭐, 대면대가 안된 말고 이런 식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거의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선지자 한 명이 올 것이다. 그 선지자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를 의미한다는 그 얘기는 사실은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인물이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넘어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33장 4절 5절입니다. 33장 4절 5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삼중직을 감당했다라면 모세가 왕적인 부분들, 왕의 역할하는 부분들, 제사장 역할하는 부분들, 선지자 역할했던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는 겁니다. 왕적인 모습을 가졌던 모세 모습 33장 4절 5절 제가 보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모세를 백성의 대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굴 따라갔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삼은 거예요. 왕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모세는 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 메시아를 예표했던 인물이었구나 할 수 있고요. 32장입니다. 그 앞장. 32장 1절에서 35절 말씀까지를 쭉 볼 수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 보니까 32장 31절 말씀 보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만나로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아래에서는 큰 우상 숭배가 일어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특별히 모세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중간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고 대리하고 대신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 직무가 뭐냐?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의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죠. 신명기는 지금 그 가나안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를 한 몇 개월 동안 묵으면서 말씀을 주는 장면이고 지금 우리야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구별해서 읽지만 그렇죠? 실제 그들은 쭉 광야를 가면서 창세기를 받았고 광야를 가면서 출애굽기를 받았고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근데 고민은 돼요. 왜냐면 이 신명기 내용들을 그러니까 기록은 나중에 했지만 기록은 예를 들면 그 끄트머리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이미 해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20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사경회가 많이 진행됐어요. 이 내용을 지금 일찍 쓸 수 있지만 이미 그때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장면 나오냐면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3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면서 쭉 계속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 80회가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채워주셨고 모세는 가서 그 말씀을 대언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은요 죄를 사하는 역할을 강조점을 둔다라면 가르치는 그런 측면의 역점을 둔다라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목숨을 내고 전달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모세가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도 선지자니까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선지자는 사실상 메시아,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몇 군데를 볼 건데요.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한 세 번 말씀 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찾으세요. 안 찾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요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요한복음 1장 21절. 그 선지자냐? 이미 모세계에 나와 있던 오실 그 선지자. 그렇죠? 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그 선지자 말고 결국 선지자 끝에 올 참 선지자, 종국에 올 그 선지자가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은 반응했어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고 그가 그 뒷내용에서 거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도 선지자지만 사실은 그냥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내 뒤에 오실 리가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1장 21절 그 후에 나오는 구절들의 내용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하는 표현인데요.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6장 14절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이 사람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3장 22절. 3장 22절. 이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는 말씀이 3장 베드로의 어떤 설교 중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말을 하면서 어떤 말씀입니까? 그 선지자 말. 모세를 의미하지만 모세를 넘어서 오실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22절. 3장 22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3장 2절 말씀,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등장하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를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지은 집에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지은 집을 지은 집에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게 모세였다. 왜 모세하고 혹시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모세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구절들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은 그 집에 종이었고 신실한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3장 5절 말씀 말했던 그 집 내용들 6절에서 말했던 집을 맡은 아들로 하나님이 죽음 집이 누굽니까? 현실하게 되면은 시각하게 되면 전체 교회를 의미할 것이고 또 믿음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내용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7권에 분포되어 있고 한 80회가 나온다는 부분은 참 새로웠어요. 아, 이렇게 나와 있구나. 저는 한 30, 40군데밖에 못 봤지만 사실은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까지 그 얼마나 먼 시간이 1446년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BC에 40년 지났다고 하면 1406년이잖아요. 최소한 1406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신약성경이 쓰였을 때 AD 100년사에 쓰였다고 그랬을 때 거의 1500년 정도 1480년 정도 이후에 쓰는데 그 14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천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문헌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죠? 제가 뭐 동의보감에 내가 나왔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를 할 때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처럼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여기고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지금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냥 성경 읽어서 느끼고 아멘하면 되는 것이지. 아,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성경에 정말 그리스도 목적적인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농담 따먹듯이 말을 했겠냔 말이야. 아니 뚫린 허리와 손에 뚫린 그 창자국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야 모세 글에 나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 있지 않냐. 뭐 창세기에서는 이거 출애굽에서는 이 내용 레위기에서는 이 내용 이 모든 게 다 나를 향한 거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 나빠달라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예언들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아담에게 줬던 여자의 후손 이야기 듣지 않았냐. 수많은 제사를 보지 않았냐. 그리스도가 죽어야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냐.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았냐. 선지자가 오겠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참 왕이었고 참 제사장이었고 참 선지자인 것을 본인이 제자들에게 대화를 하고 가르쳤을 것이다. 너희도 가서 이 내용 땅까지 갖고 이 내용 전해라. 그들이 모두가 다 증인이 되었죠. 이런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가 보여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면 삶이 안정돼. 좋은 것 같아, 그것도.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끝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각각 개개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큰 충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내적이든 외적이든 차례 들이받쳐가지고 그 깨닫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딱 만나는 그 충격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한두 번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른이 이는사 이삼은육 2단 뛰고 3단 뛰고 8단 뛰고 9단 뛰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한 번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의미가 그게 뭐 이게 아니라 그 의미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가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삶을 어떻게 살아라. 삶을 강조하기 이전에 우선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야 돼요. 신명기 여기서요 우리가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다시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가나안 들어가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들어가서 해야 될 조직,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늘 신신당부를 당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야 될 것이고 그것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읽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그 묵상들 속에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작은 모임, 큰 모임, 많은 교제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출애굽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들어간다면 무슨 말일까? 또 우리가 묵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나왔는데 죽었으면 1세대는 망한 거야?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33장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33장 29절 말씀 보고 읽고 마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이루신 구원이죠.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에 이방인들 산당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밟게 되는 거야. 거기를 정복하게 되는 거야.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딨냐고 묻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더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날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